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분명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저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원래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은 1장 맨 뒷부분의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아서 그 전에 보았던 내용들이 아마 다 생각이 안 나시지 않을까 싶어서 12절부터 본문을 읽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기의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잘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내 역할이다. 그게 내 직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서는 그러면 자신이 하는 이야기, 자기가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베드로가 선포하는 내용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게 다른 사람이 전해주거나 만들어낸 그런 교묘한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17절, 18절에서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포했던 모든 내용들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직접 예수님께 들었던 그 내용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거의 다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증인들이 증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지 못한 사람, 또 직접 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그냥 내 마음속으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성경이 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권위있게 받지도 않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이 증거하는 내가 직접 목격했다 이건 말고 또 다른 권면을 그 뒤에 연이어서 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목격했다. 내가 이런 것을 들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거 말고 또 다른 확실한 예언이 더 있다. 그러니까 또 더 확실한 예언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것저것만 생각하지만 그 뒤에 보면 뭐 성경은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또 다른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 이것만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다른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까 이게 모두가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다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했다 이런 게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성경들이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잘 붙들고 지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 확실한 예언, 또 다른 성경 말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다 명확하게 알고 깊이 알고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또 이미 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때들도 있다고요. 그런 구석들이 이제 다 어두운 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경 말씀이 잘 비추어 주어서 깨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은 언제까지 유용한 것이냐? 19절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불과 샛별, 뭐 이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안 보이니까 불을 켜잖아요. 근데 날이 새서 저쪽으로 이제 샛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완전히 밝아진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아침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떠오르겠죠. 태양이 떠오르면 등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샛별이 뜨는 정도가 아니라 태양이 그냥 밝게 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때에는 사실은 이 기록된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 이미 올라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에는 직접 두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게 될 텐데, 그때 뭐 때문에 굳이 성경책을 보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예수님께 여쭤보면 되고, 그때는 모든 것을 만져보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은 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사실 천국이 다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이러면 뚜렷하게 딱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어두운 곳을 비춤을 받지만 지금은 다 좀 이렇게 좀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 선포 이외에 더 확실한 예언, 또 다른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너에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때까지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직접 주님을 볼 것이니까 그때는 굳이 이 성경을 우리가 막 부여잡고 있을 그런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그날까지 이 성경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지내는, 여기에 신경을 잘 쓰는 그런 모습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을 꼭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네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무엇을 잘 생각하지 않는지를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곱씹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직접 알려준 말, 내가 직접 알려준 말, 또 하나는 또 다른 기록된 성경들,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기초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주의사항을 뒤붙여서 덧붙여 놓았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써있는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거는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혼자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하는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조금씩 잘못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를 하는데도 예전에 써놨던 설교 원고를 보면 차마 이 날씨 뜨거워가지고 이걸 다시 어떻게 들고 가나, 이 성도분들이 다 잊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렇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다 일일이 지적할 텐데, 목사님 그때 이렇게 설교하셨죠? 잘못한 거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셨죠? 잘못한 거였습니다. 이럴 텐데 다 잊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쳐다보면 잘못된 게 많거든요. 어제까지 히브리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제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했던 게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설교 원고에 놔뒀던 데에다가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다시 수정해서 쓰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또 수정하고, 지난 3일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했던 내용을 또다시 수정 첨가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잘 온전하게 발견하고 노력해서 아 이런 뜻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조금 내가 미비했었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사로이 그냥 내가 혼자 알아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잘못 해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잘 공부하는 것인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아 이 본문을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눠가면서, 혹은 또 배우면서 내 생각을 또 이렇게 수정해가면서 조금 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혼자 골방에 틀어 박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내 멋대로 잘못 해석하는 그런 눈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끝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더 덧붙여져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했죠. 성경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럼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선포할 때는 자기는 직접 목격했다고 했잖아요. 그 목격하지 않고 그냥 성령의 감동만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증인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격자들이 증언을 할 때에 사실 사람들은 시력이나 청력이나 기억에 한계가 있거나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그 증언을 성령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성령님께서 보정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돼요. 직접적인 목격자의 증언이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이 말씀들을 잘 붙들고 살아라. 잘 붙들고 살아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신앙생활할 때 주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일단 노래를 시작하면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참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찬양 시간이 괴롭습니다. 원래 음치인데다가 노래를 좋아하지도 않고 이거 두 손을 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어깨 위로 두 손을 팍 드는데 내가 들 수 있는 최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 찬양 시간 너무 힘듭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각각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건 여하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야 나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직접 보았던 성도들이 나는 이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참 성령님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말씀을 받아적게 하셨던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잊어버리는 것은 없는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또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바라보는 것은 없는지 나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갑시다. 말씀을 꼭 붙들고 살고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고침받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나의 영혼이 바뀐 것처럼 나의 삶도 오늘 하루 말씀을 인하여 뒤집어주고 변화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하늘 문을 바라보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경 말씀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많은 성도들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갖지 못했던 그런 시대들이 오랫동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들고 다니며 묵상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을 사랑하는 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잘 깨닫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